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제 모여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60평생이 그냥 교회예요, 전 삶이.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교회가 큰 문제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될까?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 우리가 구현하고 있는 이런 교회는 그렇게 이상적으로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평생 숙제, 그 숙제를 안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또 목사가 돼서 여기 지금 사랑 침례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이제 존재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이런 그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했더니 설교 제목이 좋아서 그런지 많이 듣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동의가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와서 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 말씀 중심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그 다음에 물질 번영 추가, 이거를 예수님이란 이름을 빌려갖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의 본질이 변질이 된 거예요. 다 뭐 예수님 위해서 한다 그러고 예수 이름 뭐 한다 그러고 뭐 애국 운동도 예수 이름 한다 그러고 그건 다 돈벌이하고 딴 방향으로 삼천포로 다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이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만 14년 반 정도가 이제 됐습니다. 나이가 이제 점점 들다 보니까 저도 앞날을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어느 자매님은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목사님은 얼마까지 이 교회 하시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건강할 때까지 할 거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목사에 너무 많이 되어갖고 그래도 보니까 뭐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뭐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기치는 그런 목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같이 좀 교회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물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갑자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20대, 30대, 40대, 50대 이 교회를 앞으로 이끌고 나갈 이 사람들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언가를 좀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그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질문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될 텐데 그래서 교회의 본질 그래서 두 주 전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와 목표 그 다음에 교리적인 일치 어제는 성경 문제 왜 우린 킹제임 성경을 쓰느냐 특별히 말씀 보존학회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보존학회에서 오랫동안 또 섬기시던 두고 형제님이 나오셔서 왜 우리가 킹제임 성경을 써야 되고 보존학회는 왜 저렇게 하다가 저지경이 됐는가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좀 반면 교사로 이렇게 삼는 그런 그 좋은 시간이 있었어요. 이번 토요일에는 이제 예배와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 주에는 기도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기도 이런 거 차이점 그 다음 주에는 또 언행과 옷차림 그 다음에는 교제와 섬김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런 시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교리 우리는 어떤 것들을 믿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미디어 선교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걸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각자가 맡은 그런 분이 나와서 발표하고 그분에게 질문도 하고 또 목사가 또 사모가 직접 이렇게 대답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대답도 하고, 이렇게 한 2시간 하고 밥 먹고, 또 한 어제도 보니까 9시까지도 남아서 열심히 교제하고,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다 어우러져서 같이 조를 짜갖고 젊은 사람부터 나이가 드신 분들까지 이렇게 같이 교제 나누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2주 전 토요일 날 이제 첫 번째 모임 가졌는데 140명 정도 모였고, 어제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질의 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 것 같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나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승대 형제님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우리 교회 그냥 있었으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될까? 그랬더니 한 5-6천 명은 됐을 겁니다. 지금 우리 한 1,000명 지금 모이는데 문제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었으면 적어도 5-6천 명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됐을 텐데, 하여튼 5,000명 나가고 지금 이제 1,000명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교회의 본질과 부작용에 대한 그런 그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교회의 본질과 부작용.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교회의 본질과 부작용, 교회인데와 교회가 아닌데, 이렇게 좀 잡고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 데는 또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복음 선포자, 설교자, 또 이렇게 성도들 보살피는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모르게 해도 한 25년, 30년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만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교회를 같이 했어요. 나머지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데 3주, 여러분 3주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있은 지가. 그 외 나머지 모든 교회는 다 잠시 머물다가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이렇게 한 그런 교회지, 20년, 30년 이렇게 바울이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목회자가 교회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함께 해주면 여러분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선교사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영원히 이 교회를 같이 해주면은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불가능하잖아요.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바울이 세워놓았던 그런 그 교회들,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씨를 뿌려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사랑침례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떠나요. 저와 제 처도 이제 떠나게 돼요. 그렇게 될 때 과연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될 건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지킬 거냐? 그 제가 대답을 했어요. 교회가 교회다움은 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다 떠나야 된다. 그게 제 대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각종 독재와 위선과 재정의 이런 부정과 위선과 이런 것들도 다 점철된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특징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여러분, 건물 지키는 거 교회 지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믿음, 사도 바울이 지키려고 했던 그 진리, 그거를 지키는 게 그게 교회의 본질이지, 이 예배당, 이 건물, 콘크리트 덩어리를 지키는 게 그 교회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떠납니다. 이 교회의 이제 가치와 본질, 이게 올바르면 이 교회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게 회의했어서 딴 방향으로 나가면 그러면 딴 데 가서 여러분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교회를 그래도 우리가 한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떠나느냐? 아니면 그 또 그 교회 목회자가 이제 은퇴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왜 그런 교회가 소멸이 되느냐? 첫 번째, 교회의 본질과 가치를 성도들이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부작용이 있어요. 교회도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 부작용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유지가 이제 안 되는 거다. 제가 이제 본질과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좋은 일단 영상이 있어서 저자에게 이제 허락을 좀 받고 한 5, 6분 동안 먼저 좀 이걸 좀 듣고 그러고서는 아 이게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구나 얘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미 왔던 윤서인 작가의 본질과 부작용 영상을 좀 잠깐 5, 6분 듣고 그래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그러고서는 제가 교회의 본질과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윤서인 작가가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 일본에서 귀국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와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멸공을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그런 그 강연을 이제 해줄 겁니다. 여기 작가 이제 동영상이 나오는 동안에는 저도 이제 같이 여기 가서 이제 앉아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공과라는 말 들어봤지? 공은 잘한 거, 과는 못한 거.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공이랑 과를 함께 봐야 된다. 너무 공만 보지도 말고 너무 과만 보지도 말아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나는 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사람. 캬 좋네 좋아. 공과 좋지. 정말 멋진 균형감이야. 객관적인 평가를 잘 공과하나라. 아 이건 아니구나. 아무튼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야구팀에 새로운 감독이 부임해왔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그 팀이 이후에 되게 못하는 거야. 특정 팀한테 1년 내내 지고 자빠진 거야. 어때 이 감독? 무능해 안 무능해? 무능하지. 그럼 이 감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해? 당연히 무능하다고 평가해야지. 그래서 저 감독은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잠깐 그렇게 한쪽 면만 보면 되겠어요? 당신 너무 치우친 거 아니에요? 공이랑 과를 함께 봐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죠. 우리 감독님은 비록 성적이 개판인 과가 있지만 팀의 인화 단결과 선후배 간의 소통을 잘하게 만들어 놓은 공이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 보면 분명히 좋은 감독입니다. 이러니까 어때? 갑자기 무능했던 감독이 좀 괜찮아 보이지 않아? 자, 이제 반대의 경우를 한번 얘기해볼까? 이번엔 또 다른 감독이 부임해왔는데 완전 능력자인 거야. 어떤 팀이랑 붙어도 계속 이겨. 아주 그냥 적수가 없어. 어때 이 감독? 유능해 안 유능해? 유능하지. 그래서 와, 이 감독님은 정말 유능하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누가 와서 잠깐 그렇게 한쪽 면만 보면 되겠어요? 공이랑 과를 함께 봐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죠. 우리 감독님은 비록 성적이 끝내주는 공이 있지만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소통 능력이 부족한 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감독입니다. 이러니까 어때? 갑자기 유능했던 감독이 좀 부족해 보이지? 요즘 보면 공과 논리는 주로 이렇게 쓰이는 것 같아. 뭔가 잘한 사람을 물을 타서 깎아내리거나 뭔가 못한 사람을 물을 타서 띄우는데 이만한 게 없어요. 공과를 같이 봐야지 하는 말은 이제부터 침소봉대를 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인 것 같아. 본질을 한번 호도해보겠다 하는 말이랑 똑같다는 뜻이야. 그렇다면 어떤 인물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공과가 아니라 본질과 부작용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거지. 앞에 언급한 감독을 보자면 팀 성적을 크게 끌어올린 것이 본질이고 그 와중에 독선적이고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부작용인 거야. 세상에 완전 무결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너는 그렇게 완벽해? 본질이 훌륭한 사람은 그 자체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야지. 거기다 대고 야 너 부작용도 없었어야지 하는 거는 지나친 욕심이라고. 이승만 할아버지는 공산주의 통일로 사라질 뻔한 한반도에 반토막이라도 건져서 미국에 갖다 붙여갖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한 게 본질이고 그 과정에서 했던 독선적인 선택이나 미처 챙기지 못했던 희생들은 부작용인 거야. 너희들이 싫어하는 박정희는 뛰어난 리더십을 통해서 쫄쫄 굶어죽던 국민들을 잘 살게 반전시켜준 게 본질이고 그 와중에 정적들을 지나치게 탄압하거나 통제했던 것은 부작용인 거야. 근데 이런 본질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지금은 온통 부작용만 강조되면서 세상에 나쁜 적폐들로 몰리고 있어. 요 에너지를 부추켜갖고 이 나라를 틀어진 자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아주 잘해왔던 본질 자체를 그냥 개판을 만들어 놓고 부작용의 영역만 죽어라 붙들고 이것 봐요, 이제는 부작용이 없어요, 이 코스프레 쇼만 하고 있는 거야.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고 물가가 안정되고 취업이 잘 되는 이런 숫자로 이루어진 것들이 리더로서의 본질의 영역이고, 착하다, 선하다, 뭐 식판을 직접 들었다, 잘생겼다, 사람 좋다, 허허허허, 이런 건 리더로서 기왕이면 그러면 더 좋겠다는 부수적인 영역이라고. 본질을 망치는 리더들의 특징이 이런 부수적인 영역들만 쳐들고서는 죽어라고 코스프레를 하지. 그래 놓고 자신을 공과로 봐달라고 균형 잡힌 평가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본질을 호도하지. 자, 예를 들어서 네가 과외선생이라고 생각해보자. 전교 꼴찌인 문제아를 빡시게 공부시켜서 전국 10위권까지 끌어올려놨단 말이야. 어때? 장난 아니지? 엄청 훌륭한 공을 세웠지. 근데 사람들이 너한테 잘했다고 하기는커녕 애를 왜 잠도 안 재우고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공부를 시켰냐고 비난하기만 해. 그러면 네 기분이 어떻겠어? 너는 기적을 만들었는데. 네 덕분에 밑바닥 꼴찌 인생이 서울대 법대에 가서 신분 상승을 했는데.
공이 있으면 뭐해? 과가 있는데.
서울대 보냈으면 뭐해? 애를 잠도 안 재우고 괴롭혔는데.
다들 이러고 있으면 넌 안 억울하겠어? 너는 그 학생을 공부를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온 사람이잖아. 이것이 본질의 영역이고 너는 그것을 아주 잘 해낸 거잖아. 물론 그 와중에 좀 더 착하고 친근하게 가르쳤으면 더 좋았겠지.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부작용의 영역이라고. 주객이 전도되면 되겠어? 본질을 끌어올리는 능력 있는 과외 선생들은 자신이 학생 몇 명을 몇 등을 끌어올려서 어디 어디 학교를 보냈다, 이렇게 숫자로 본질의 영역을 얘기할 거고, 반면에 본질을 망쳐놓는 무능한 과외 선생들은 내가 그래도 좋은 형이었잖아, 따뜻했잖아, 친근했잖아, 이런 마음적인 부수적인 영역을 강조할 거야. 이제 본질과 부작용에 대해서 좀 감이 오지. 항암제한테 암이 나왔으면 뭐해,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졌는데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소방관한테 집에 불을 껐으면 뭐해, 장화빨로 이렇게 집안이 더러워졌는데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의사한테 맹장을 치료했으면 뭐해요, 이렇게 배에 상처가 났는데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트레이너한테 내가 몸짱이 됐으면 뭐해요, 운동하는 동안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농약 뿌려서 병충해를 막았으면 뭐해, 아무 죄도 없는 착한 벌레들도 다 죽었는데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물론 머리카락도 안 빠지는 항암제, 깨끗하고 깔끔하게 불을 끄는 소방관, 배에 메스를 안 대고도 맹장을 드러내는 의사, 내가 편안하게 누워있어도 몸짱으로 만들어주는 트레이너, 나쁜 해충만 쏙쏙 죽이는 농약, 이런 게 있으면 좋았겠지. 하지만 그런 건 없잖아. 세상에 없는 걸 요구하면서 본질이 훌륭한 사람들을 나쁜 놈을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본질과 부작용이야. 당연히 세상의 본질을 볼 줄 아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인 거고, 세상을 부작용만 보고 코스프레나 하는 나라는 영원히 요만한 영역에 매몰되면서 쓰러져 가는 거야. 대한민국은 해방 후에 한때나마 정말 본질적이었던 때가 있었어. 매년 숫자 딱딱 써놓고 수출 몇만 불 달성, 몇 년까지 우리 요거 요거를 해보자 이랬던 시기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때 미친듯이 발전했던 거고. 하지만 이제는 다시 조선시대처럼 실체가 오는 명분과 망상, 뭐 따뜻한 마음, 이런 미지의 영역으로 돌아가고 있어. 사람이니 정이니 뭐 공정이니 이런 실체도 없는 구름 잡는 가치들만 범람하는 시대야. 그러면 뭐 미래가 뻔한 거지 뭐. 세상이 얼마나 단순한데. 슬슬 2020년 새로운 조선시대에 대비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다는. 끝.
예, 제가 젊은 분들 이런 그 유튜브를 좀 가끔씩 이제 보는데, 윤서인 작가 여기 보면 유튜브로 이제 나오는데 아주 똑똑해요. 이제 예수님만 이제 믿으면은 이제 되거든요. 이제 거의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런 좋은 분들이 일단은 멸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 이렇게 이제 해서 정말 본질이 뭐고 부작이 뭔가를 국민들이 깨닫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길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친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런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내게 간청하여 내가 여전히 에베소에 머물 것을 구하였다. 여러분,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예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아시아고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머물고 에베소에 머물고 있다가 바울은 마케도니아,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고 바울이 세워놓은 이 에베소 교회, 이 교회에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여기 감독이 돼서 목회를 해라 해서 목사로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여러분 맨 끝에 4장 끝에 거기 가서 보시면은 우리 킹잼 성경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4장 맨 끝에 가서 보시면 22절 끝에 다른 성경에는 없는 추신이 붙어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나갈 때 로마에서 써서 보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 보낸 건 맞는 건데 그 당시 디모데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의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교회를 치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게 언제쯤 기록이 됐냐. 주후 65년경 네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하니까 65년에서 67년경 이 사이에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가 이제 기록이 됐어요. 바울이 이제 죽을 것을 예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자기가 지금 오게 특히 이제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디모데전서는 아직 자유롭게 다니던 때고 디모데후서는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둔 이런 때인데 앞날을 내다보고 아마 저랑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들 다 세워놨는데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돼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적어도 2년 이상 함께하며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목사로 디모데를 임명하고 그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렇게 치리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이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가서 좀 찾아봤어요. 나이차가 얼마가 되나. 그랬더니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나이차가 생겨요. 20년, 15년에서 20년 정도. 어떻게 보면 형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들로 볼 수도 있고 뭐 조카로도 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그런 관계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60세쯤 됐으면 디모데가 한 40세 정도 되는 이런 관계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을 이제 전달하고 있다.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를 좋아하고 사랑했는지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 4장 한번 가서 한번 보든 먼저 디모데 후서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죽기 전에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하노니 이것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려 함이라. 얼마나 디모데가 자기에게 힘이 돼 있고 또 디모데가 좀 성품이 유약한 그런 그 성품의 소유자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갈 때 목회하는 가운데 이렇게 울면서 바울에게 무언가 호소도 하고 이런 것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죽기 바로 전에.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면은 9절에 너는 곧 내게 오도록 좀 힘을 써라. 좀 힘써서 나한테 좀 오도록 해라. 내 곁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뭐 등등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누가가 끝까지 남아서 의사로서 바울의 병을 고쳐주며 지금 끝까지 나와 함께 남아있다. 이게 끝난 다음에 또 21절에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좀 힘을 써라. 여러분 이 마음 이해하시겠죠?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 보기를 그렇게 원했는가. 왜 이런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냐. 빌립보서에 가서 보시면 2장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 형편을 내가 알게 되어 나 역시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이는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바울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당시에 디모데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너무 귀중한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않지만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곧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눈물 나는 간증입니다. 눈물 나는 이러한 그 간증.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알지 않냐.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일, 내 시간 내서 내 일하기 바쁘다고 주님의 일을 다 등하냐 하고 하는데 여기 있는 디모데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는 그 일, 그것도 같은 마음으로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는 그런 일을 한 그런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마케도니아로 이제 떠났는데 다시 이제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 말씀 가서 보니까 14절에 내가 곧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디모데 만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벌써 곧 속히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서 좀 만나면 참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먼저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오랫동안 갈 수 없어서 너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미리 쓴다. 여러분 배경이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이 집은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예, 이 집에서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가. 예, 이거를 말로 가서 전해주고 싶지만 시간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이거를 너를 위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이 사랑 침례교회가 여기 있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원해서 세워졌고 그렇게 유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에서 처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자,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한다. 여기 한번 가서 보시면은 저 십자가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내 교회,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의 유일하신 소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시 한번 그림 보도록 하죠.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이 교회를 사셨다 그래요. 자신의 피로 이 교회를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들의 그런 교회가 아니다. 심지어 바울의 교회도 아니에요. 디모데의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회, 성경의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를 하려고 한다는 생각,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콘크리트 덩어리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 가서 보시면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귀에게 매여 있어요. 종신토록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는 그 믿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서 불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갖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온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지 이 콘크리트 덩어리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저 모리아산에 거기에 지어놓은 그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어요. 지금 이 신약시대에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든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이와 같은 때가 된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올바른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할 때 첫 번째 가치, 그건 뭐냐, 이거는 어느 한 사람, 저 사람이 10억을 헌금해서, 그 사람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 저 사람, 저 유명한 어떤 목사, 저 사람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머릿속에 아주 철저하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교회다. 두 번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기 한번 가서 보세요. 진리의 기둥과 터, 터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서 보시면 필라 앤더 그라운드.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그라운드가 있어요. 땅이 있어야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 기둥이 있어야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교회는 가서 보니까 뭘 하는 거냐? 저 위에 진리가 있어요. 여러 개 진리, 지붕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걸 진리를 이렇게 지탱을 하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하려면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어야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지탱이 되는 거잖아요. 저 맨 위에 있는 게 진리예요. 저 맨 위에 있는 게 진리. 이걸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 이거 하고 이 밑에 있는 이 땅,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바로 기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자, 3장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 나도 새 기초 놓을 수 없다. 기초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그렇죠? 이 터 밑에 터를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 터가 있고 기둥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진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 위에 진리를 올려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벽돌집도 지을 수 있고 나무집도 지을 수 있고 기와집도 지을 수 있고 큰 집도 지을 수 있고 오두막집도 지을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변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이 기초, 이 터와 그 다음에 기둥은 변하면 안 되는 거야. 장로교도 할 수 있고 침례교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목사가 없는 그런 교회도 할 수 있고 목사가 있는 교회도 할 수 있고 작은 교회도 할 수 있고 큰 교회도 할 수 있고 어떤 교회든 할 수 있는데 변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초, 다시 그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기초,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쌓는 이 기둥, 기둥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이후에 올려놓으려고 기둥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굵은 기둥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초, 그 다음에 교회는 기둥이다. 그래서 여기 3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냐?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전달해야 될 그 예수님,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의 피를 가진 그런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그 세 인격체 중에 한 분, 그 한 분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에요. 처녀 탄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일시에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이 돼서 대신 속죄를 단 한 번 영원토록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개혁성경에 다른 것처럼 그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도대체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셔야지 그가 나타난 성경은 잘못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가서 보니까 성령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오르신 거예요. 그렇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과 선포가 되시고 세상에서 이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고서 들려서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인 겁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냐. 진리의 기둥 같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또 가서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고 그렇죠. 육체에 나타나신 그 말씀 그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가서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래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바울이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죽고 사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진리를 위해서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만 밖에 나가서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강단에서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목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그거를 읽고 강해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고 정확하게 한 치도 벗어나지 않게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그리고 신변에 잡담이나 잔뜩 늘어놓고 일주일 동안 신문 기사 또 서서 노래 또 뭐 무슨 에덴 교회인가 뭔가 소 무슨 뭐 있잖아 이런 사람 서서 또 유행가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교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의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거기 나와 있는 교리가 그게 진리예요. 아까 그림 봤잖아요.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까 여기 이 기둥이 있으면 이후에다 진리를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진리가 뭐냐? 그게 교리예요, 여러분. 교리. 근데 교회에서 교리를 안 가르치잖아요. 뭐 어떤 교리를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죄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 사탄과 마귀와 천사들에 대한 것, 하나님의 특별 창조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 이 구원에 관한 교리,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성화에 대한 교리, 교회가 무엇하는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런 교리,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를 가르쳐주는 종말론에 대한 이런 교리, 이런 교리가 저와 같은 기둥 위에 딱 이렇게 서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총체적인 진리야. 토탈 트루스. 토탈 트루스예요. 그건 뭐냐? 교회에서만 진리가 아니고 사상과 과학과 음악과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국방과 안보와 언행과 옷차림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게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돼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진리는 토탈 트루스예요. 교회 안에서만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 나가도 하나님의 진리는 예, 항상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저 위에 북한이라는 주적 공산주의 세력이 있어요. 국내 주사파가 한 1% 정도 되는데 이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번에 김문수 위원장이 얼마나 시원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문재인은 김일성 주의자다. 박근혜 대통령 22년, 이명박 대통령 17년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뭐 종신형에다 총살감이다. 예, 그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그 합당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정치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냐? 말씀드리잖아요. 인간 생활과 교회 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영역이 뭐예요? 정치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어리석은 바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치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지어 신앙생활까지 간섭을 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올바른데 투표를 해야 될 그런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재앙이 닥쳐갖고 정치가 이제 잘못되니까 경제가 폭망하잖아요. 자, 먼저 저 그림 한번 보세요. 가서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웨인 그루뎀 하면 전 세계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는 유명한 이와 같은 신학자예요. 이 신학자가 지은 책이 한 700페이지 책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과 정치. 성경은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교회에서 서른 번 해서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교인들에게 정치가 어떤 거고 어떻게 우리가 정치에 대응해야 되는가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그게 정상적인 그런 교회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어저께인가 신문에 나온 거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지난 5년 동안 대재앙이 문보시를 통해서 대재앙이 이제 와갖고 대만하고 격차가 벌어져갖고 어떻게 됐어요? 아, 대만이 이제 3만 불이고 우린 좀 밑으로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TSMC보다 더 떨어져갖고 완전히 역전이 됐다. 이거 뒤지기가 어렵게 됐다. 근데 거기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럼 대만은 저렇게 발전했냐? 중공 공산주의를 배격하기 때문에 발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이런 악한 일들을 하니까 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집값이 상승이 돼서 8억짜리가 20억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나라 빚을 400조 이상을 늘려놨잖아요. 무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 만들어 놓고 세금 얼마를 증대시켜 놨어요. 코로나 빌미로 해서 교회 탄압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특히 역사 교육이 완전히 황폐화가 돼갖고 앞으로 자라날 이 아이들 다 좌익사상으로 거기에 그냥 가득 차도록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놀라운 게 또 뭐예요? 며칠 전에 여론조사 보니까 아, 글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제일 좋으냐 그랬더니 글쎄 노무현이 1등이라는 거예요. 노무현이. 아니,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아이들에게 저런 사람 본받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다 또 3등이 또 그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또 3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좌익들이 프로페셔널 작업을 해갖고 저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가의 운명을 쥔 대법원, 헌법재판소 다 좌경화가 돼서 이런 거 뜯어 고치려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적어도 20년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 이제 뜯어 고칠 수가 있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교회와 목사들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토탈 트루스, 하나님의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 진리다. 요걸 가르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교회와 세상 밖에까지 다 진리입니다. 온 우주 공간에까지 미치는 그런 진리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하다는 목사들 설교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감성팔이 하잖아요. 찔찔찔 우는 사람들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맨날 그 얘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또 복받아라 기복신앙 설교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었잖아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절절히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를 강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읽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강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강해하는 목사가 이 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방이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점에 애국설교하고 공산주의 좌익세상은 안 된다고 외치는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합니까? 교인들이 떠나면 어떡하느냐.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사상을 그 위로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떠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낙태, 동성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거 반대하는 그런 설교 목사였더니 떠난다. 그럼 떠나라고 하셔야 돼요. 자기의 사상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상으로 가 있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사상과 신념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려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좀 물으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왜 이 교회에 오고 있습니까? 왜 이 교회에 오고 있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매주 선포되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이 일이 제가 있을 동안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바라기는 제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죽어가는 사람들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구원의 복음을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개인 전도가 있고 교회가 집단적으로 하는 그런 집단적인 그런 전도가 있어요. 요 근래에 전 세계적으로 좌익 세상이 너무나 이제 퍼져갖고 개인이 전도지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거의 불가능한 이런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어요. 1대1 만나서 개인 전도하는 거 이런 거 외에는 밖으로 나가서 뭐 돌리고 하는 일 자체가 이제 거의 완전히 다 차단이 돼 있는 이런 세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전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가 직접 다 가르쳐주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 이런 일들을 교회가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또 다행히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첨단 시대를 만들어줘서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스마트폰이 그냥 우리 손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전 세계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좌익들이 다 막아놓으니까 하나님이 스마트폰을 또 준 거예요. 이거 보고 전도해라. 이거 가지고 전도해라.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찍어서 그냥 카톡이고 보내면 여기서 미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다 가는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가 되고 어떻게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가를 선포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찍어서 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렇게 해서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시대를 또 그렇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 중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가 돼야만 되는 겁니다. 심리학 가지고 감성파리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번영신학하고 모든 병 낫는다 그러고 신비한 거 체험한다 그러고 그렇죠? 이런 거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뭐야 사람을 죽이는 독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마약 여러분 할 때 맞으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자꾸 맞으면 죽잖아요. 이게 마약이에요 여러분. 마약이다 그게. 그걸 자꾸 맞으면은 마약에 걸리면은 그럼 어떻게 나중에 죽어요. 그게 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진리는 달지 않고 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얘기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거 쓴 소리예요. 듣기 싫은 소리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이대로 살면 죽습니다. 지옥 불 속에 들어갑니다 하는 게 그거 얘기하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 그거 들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어때요? 쓴 소리로 들려요? 단소리로 들려요? 예, 쓴소리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야 어떻게 돼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고 얘기해요. 동성애자 앞에 하면 어때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원숭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쓴소리거든요. 다 원숭이에서 나온 거 믿고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만든 주인이 있다. 개, 돼지도 주인이 있는데 아 사람 주인이 없느냐. 그 얘기하는 게 쓴소리예요. 그 쓴소리를 해야 정신을 차리고 아 그렇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믿어도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쓴소리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해야 그게 단소리인데 성경 가서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제가 고린도전서 가서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시 말해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질병, 사고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재난 저와 여러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벗어나게 해주는 게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 벗어나게 해준다는 건 단말이고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시험은 당한단 말이에요. 어려움은 당한단 말이에요.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쓴소리지만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무상복지, 의료, 무상의료, 무상교육 나쁜 거야. 그 얘기하면 그 쓴소리로 들리죠. 근데 그게 진실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그러면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게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쓴소리로 들리는데 그게 단소리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낙태, 동성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건 죄악이야.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야. 그 얘기하면 쓴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야기해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쓴 겁니다 여러분. 그 진리 쓴 거, 그 진리를 쓴 거를 그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홀드하고 있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이거 버리고 감성팔이하고 징징 우는 사람 맨날 복받습니다 하고 이것만 가르치면 그럼 어떻게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교회인 데와 교회가 아닌 데가 있어서 몇 가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리를 버리고 타협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대표적인 사례가 WCC 종교통합하는 거거든요. 이 세 사람이 나와서 2013년에 부산 WCC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 세 사람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냥 밝히게 조용기, 김장환, 김사만 이 세 사람이 나와서 특별 좌담회를 하는데 이 김사만 목사가 뭐라 그래요? 이건 종교계의 올림픽이래요. 여러분 이게 종교계의 올림픽. 그러니까 모두가 다 모여서 하는 올림픽이다. 한번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그 다음 장을 한번 가서 보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좋아갖고 우리 같이 십자가 들고 있지 않냐 그러고서는 저렇게 천주교 무슨 뭐 출기경하고 저러고 있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을 조심해라. 그 옆에 저 밑에 나와서 WCC 뭐 한다 그래서 각 뭐 여러 개 나와갖고 다 긴 옷들이 입고 그러고 저렇게 쇼를 하는 저런 짓 하는 거 저거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런 일에 김정한 목사 배도해서 저런 일 앞장서고 조용기 목사 배도해서 저런 일 앞장서고 그런 교회를 훌륭한 교회라고 하고 그러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가 뭐라 그래요? 기독교에서 전체 세계교회를 품는 기구는 카톨릭과 WCC밖에 없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밥존스 대학을 다녔어요. 밥존스 대학이 세상에서 제일 카톨릭을 미워하고 WCC를 미워하는 그런 데인데 거기 다닌 사람이 50년 되면서 저렇게 변해갖고 저 모양이 된 걸 보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훌륭해요. 애국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영적인 거 저런 거 쫓아가면 안 된다. 아니 뭐 조용기 목사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기복신앙 이거 추구하는 거 이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벌고 잘 사는 거 여기 가서 보니까 하도 그냥 특별 새벽기도 한다니까 그 옆에 중들도 특별 법회 뭐 하는 거야 수능 D-Day 100 남겨놓고 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 게 저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런 거 하는 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은 서울대 가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만 많이 해도. 맞습니까, 여러분? 뭐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올바르게 정신을 맑게 해주셔서 좀 잡을 잘 쓰려다 하기. 그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해도 실력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세 번째, 신사운동 한다 그러고 감정을 조작해갖고 뒤로 쓰러뜨리고 사람들 방방뜨게 만들고 하는 이거 예수님의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예, 이거 해서 그거 하려니까 가슴이 뛰는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고 해갖고 그냥 손 들고 그러고서 그냥 50분 찬양하고 설교는 10분 하고 여러분 여기서 무슨 예배를 드세요? 여러분 50분 동안 꽝꽝된 다음에 설교 말씀이 들립니까? 들려요? 50분 동안 꽝꽝대고 손 들고 막 그러고 나서 여러분 설교 10분, 20분 하면 그 설교가 들려요? 안 들리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 이 주일에 교회에 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찬양도 최선을 다해서 정신을 찾아서 찬양하고 기도도 최선을 다해서 정신을 찾아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정신을 차려서 전달하고 정신을 차려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교회의 부작용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윤서인의 이제 본질과 부작용 영상을 이제 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봤어요. 기독교 아주 거의 다 와 있어요. 이제 예수님만 이제 믿으면 되는데 잘 봤어요. 사람이 다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완벽함을 추구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누가 교회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모두가 죄인이고 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읽고 사무엘기 상하 읽고 아브라함 이야기 읽고 다윗의 이야기 읽고 가서 보시면 야 이거 뭐 믿음의 조상이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가서 옆에 있는 여인하고 가서 간음을 해? 아, 그게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부작용인 거예요. 이게 부작용. 왜 그래? 인간이기 때문에 예, 죄성이 발동이 되면 다윗과 같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간음을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인데도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저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나는 살아야 되니까. 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작용인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일들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은 아직도 조선시대 계급주의가 만연이 돼 있어서 교회에서 형제자매 그러면 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오면 다 뭐해? 다 집사야. 권사님이자 오면은 집사 권사잖아. 오면은 무조건 일단 집사 권사하고 또 장로 하려면 적어도 5천만 원은 내야지 장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해요? 부작용이. 예, 투표로 하잖아요. 일반교회 장로는. 어떤 사람이 돼요? 의사, 변호사, 뭐 정치관만 해서 유명하다고 해야 다 장로가 되는 거지. 영적인 질을 가지고 장로를 뽑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는 직분, 예, 집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은 세상이 어떤 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직무 수행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데서는 계급을 다 없애기 위해서 미국의 모든 침례교 다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 형제 자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를 정형제님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예,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파당이 생기고 여기 교회를 하다 보면 서로 성품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모이다 보면 어떻게 생겨요? 알력이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빌립보 교회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4장에 사도 바울이 부탁의 말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예,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개에게 간청하되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을 간청하노라.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네게도 내가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한 클레멘트와 함께 또 나의 동료 일꾼도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 그 저 여자들의 이름이 뭐예요? 유오디아. 유하게 생겼잖아요. 이름이 유오디아. 순두개. 얼마나 순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순하게 생기고 유하게 생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에게 문제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어때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이건 부작용이에요, 여러분. 부작용. 이 부작용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부작용이 교회에서는 누구 때문에 많이 생겨요? 목사 때문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목사는 아니면 딱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긴 건 긴 거라 그러지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둘러갖고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게 부작용이에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요.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나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본질이 얼마나 있느냐, 부작용이 얼마나 있느냐, 요걸 잘 보시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나오시잖아요. 교회를 하러 오셔야지 교회에 그냥 오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쇼를 보러 오는 사람처럼 교회에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와도 괜찮지만 크게 환영은 제가 잘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영, 교회를 하러 오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하러 오시기 원하는 분 아멘 한번 해보시죠. 교회를 나는, 예,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교회를 나는 하러 오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쇼보러 오시면 안 돼. 교회를 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도 이 교회의 본질이 지켜지면 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남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스쿨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부작용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과 대화로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6장에 가서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인간적인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영적이라고 하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온유의 영으로, 부드럽게 온유의 그런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고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게 인간관계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본질이 이만한데 인간관계에 요만한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다. 이것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권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걸 세워주고 나도 또 혹시 그런 잘못을 범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교회가 돼야, 그래야 진리의 기둥과 터, 그렇죠? 이걸 가지고 진리를 확고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 세상 끝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가 남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교회에 그냥 관람하러 오시는 그런 분이 되지 말고 교회를 하러, 진리의 기둥과 터를 내가 지키고 이 진리를 고수하고 어떻게 하든지 전달해야 되겠다. 우리에겐 특히 뭐가 있어요? 없음이 없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음이 없는 성경 얼마나 귀중한 진리예요. 없음이 없는 성경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지키기 위해,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혹시 제가 나중에 떠난다 해도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부작용을 제대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